요즘 세상의 주된 관심사, 그리고 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코로나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 왜 코로나만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될까라는 겁니다. 저도 한 주간에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데, 정작 저는 일주일의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더라고요. 세상은 온통,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온통 코로나. 정작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걸까? 정작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늘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을 텐데, 정작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왔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더니, 저조차도 내 한켠에, 내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살아가야 될 저도 성도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죄스러운 마음이 주님 앞에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품고 내 눈에 예수를 담아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에 예수를 닮아 우리 성도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에 예수를 닮아 우리 이웃과 가족과 우리 친구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작 그러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슬프고 아픈 마음들, 또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도 정말 기쁘고 아름다운 일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기쁜 기억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부흥, 그리고 가정의 행복, 그리고 일련의 성공 또한 얼마나 서로 일치된 마음,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념과 사상, 그리고 재산과 어떤 그런 젊음과 어떤 그 세월 앞에 변하고 새하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한 뒤에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예수님의 마음, 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구약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장소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둘의 제사는 각각 결과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기 동생에 대하여 시기와 그 분노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그 악한 마음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인간이 범한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의 뿌리를 가진 인간에 대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진정한 성도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부정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셨다라는,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란 자신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하하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울이란 이름을 자랑하며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그는 자신의 가문과 학벌과 자신의 지위를 힘껏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큰 사람, 큰 자로 여기며 이제 갓 태어난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두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가는 그런 잘못된 그는 그의 열정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를 외치는 복음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복음의 사도로 변화될 수도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다 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훌륭한 가문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최고의 학문과 학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라는 그 명성도,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직도 모두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외쳤고, 자신의 큰 자랑은, 나에게 큰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뿐이다. 나는 날마다 주를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더 깊이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이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행동이 바로 복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시고 주님은 이제까지 부르짖었던 기도를 바꾸시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이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식 사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낮아지신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진 이들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것이 곧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총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사도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을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힘겨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함께 우리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죽음을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3절은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 받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어떤 곳이 되었든지 그 평화가, 그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행도 이 마음에서 나오고 악행도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가셔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살아가시고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진 그리스도인은 또 남의 말을 또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하면서 눈물을 함께 흘리고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또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멸시를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낮추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추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우리의 구원의 그 역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늘 감사하면서 늘 예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우리를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올 정도로 우리는 예수를 가득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모든 그 모습, 인품과 성품과 모든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품고 우리가 나의 눈에 예수를 담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인해 삶의 자세로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늘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 평강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착한 양심과 선한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리고 비밀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며 늘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늘 항상 계셔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죄 많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가득한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보다도 더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정말 주님만 닮기를 그 원하는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 품고 우리가 세상을 가슴에 안고 세계를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 우리 이웃을 위해 세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조그만 그런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정신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